네, 요즘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저만 봤네요. 네, 드라마 주인공 김낙수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주인공은 나름의 화려한 삶을 꿈꿉니다. 그의 화려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화려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선 집이 있습니다. 서울에 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보냅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에 어울리는 고급 세단 차를 몰고 다니고요. 또 대기업 부장에 걸맞는 250에서 300만 원 사이의 가방을 구입합니다. 가방의 색깔이나 디자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대기업 부장에 걸맞는 가방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최고의 꿈은 뭐였죠? 승진이었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꿈꿨습니다. 돈과 명예가 있는 멋지고 화려한 삶을 꿈꿨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것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 부러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서울에 자가는 없고 대기업 가고 싶지만 아직 가지 않았고 김 부장에게 있는 고급 세단과 명품 가방은 아직 없고 회사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울 자가가 아니더라도 대기업 임원은 아니더라도 소박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이 소박한 꿈마저 이루지 못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벌써 다 지났고 조금 있으면 12월인데 나이는 한 살 먹어가고 나이의 앞자리는 바뀌는데 난 여전히 솔로고 여전히 미래가 막막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 없고 좋은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열매도 없는 화려하고 멋진 삶은커녕 소박한 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잠시 없어질 화려함을 넘어 더 좋은 삶을 꿈꾸라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다 함께 카보드. 카보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멋진 연주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정말 내가 마음 깊이 존경하는 분 앞에 섰을 때에 느껴지는 무게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떤 이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보다 멋진 연주보다 그 어떤 존경하는 분 앞에 섰을 때의 무게감보다 가장 큰 무게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무게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사라질 그 화려함을 넘어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안에 강력한 힘과 능력, 무거운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남유다 백성들이 어느 나라에 망하게 되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죠. 그리고 다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예배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포로에서 귀환했으니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대략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까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힘들었어요. 성전을 짓게 되면 그 주변의 이방인들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방해는 매우 조직적이었고 다양했어요. 이 방해 세력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같이 성전 짓자 그렇게 얘기하고 은밀하게 침투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어요. 예, 신천지 산 옮기기 전략이죠. 은밀하게 침투해서 예, 그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방해 세력은 남유다 백성들의 사계를 꺾었어요. 너 성전 지으면 죽어. 이렇게 위협을 한 거죠. 또 방해 세력은 네, 고관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정치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나아가 이 방해 세력은 그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서 페르시아 왕 당신을 반역할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킬 거예요. 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요. 이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우리 한번 학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주님의 특사 학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졌을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그런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성전을 짓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요.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 있는데 자, 흔들어 깨우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했던 그들의 마음에 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몇 년 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어요? 16년 동안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기력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16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지 학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힘을 내. 힘을 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을 내.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성전 공사하는데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속합니다. 여러분, 지친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힘을 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내 영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내 심장을 다시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능력과 힘으로 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힘을 나게 하는 다른 그 무언가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힘이 필요할 때, 마음에 도파민이 필요할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으세요? 저희 집에 둘째 중학생 아이가 있거든요. 이 친구의 그 지친 마음을 다시 힘있게 하는 것은 세븐틴이에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지 그 가수의 콘서트장을 가게 되었어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가 둘째 아이 중학생 마음에 강력한 힘으로 임재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일찍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이 어딘지도 몰라요. 중학생이 뭐 콘서트장이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모르는 곳을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는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그 힘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힘을 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파민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SNS, 쇼츠, 게임, 음악, 콘서트, 오빠, 연애, 로맨스, 경쟁, 성취, 뭐 이런 건 없겠지만 도박, 네, 도파민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쇼핑, 카페인, 물론 도박 빼고 적절하게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들은 잠깐의 힘을 나게 하지만 지속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세상에 그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결국 도파민 중독이 돼요. 그러면 일시적인 힘은 얻지만 이후에 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해져요. 여러분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력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려가도 지치지 않게 하는 지속적인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한 힘과 능력,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만 있다면 나의 힘이 아닌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해서 얻었던 단기적인 힘이 아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지속하게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네,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위대하심으로 임하십니다. 본문과 동시대 사건을 기록한 에스라를 보면 이 선지자 학개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수르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에스라 5장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네, 수르바벨, 여호수아, 예수아, 예,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을 관리하던 페르시아 총독, 네, 다뜨네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다 함께 다뜨네. 다뜨네는요, 네, 이방 사람이고 페르시아 사람이지만, 네, 그런 정직하고 성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성전 짓지 마! 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왜 성전을 짓는지, 네,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이에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의 왕의 명령으로 이곳으로 와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뜨네라는 이 총독이 당시 페르시아 왕인 다리우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이에 다리우스 왕은 고레스 왕의 편지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레스 왕의 편지, 칙령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의 편지를 발견한 다리우스 왕은 너희들 성전 건축 계속해. 필요한 거 내가 공급해 줄게. 만약에 방해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엄벌에 처할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순종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것, 이방 사람, 이방 나라, 이방 왕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뜨네라는 이 총독이 그냥 조사하지 않고 야, 성전 건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뜨네가 보낸 편지를 그 당시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안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관리들이 수십 년 전에 쓰여진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다리우스 왕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반역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너희들 성전 건축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된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쳐주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을 경험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야,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제일 크시다. 나는 지금까지 다뜨네 총독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나는 지금까지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더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더라.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에게도 심부름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만큼 뛰어나고 훌륭한 분은 없다 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날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면 될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면 돼요. 자,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자, 남유다 백성들이 어디에서 순종했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순종했어요. 또 무엇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지속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 저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순종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주차장에 중학생들이 두세 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주차장에 중학생 두세 명이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피하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를 해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농구공을 가지고 같이 농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섭게 생겼던 네, 그 중학생들이 같이 농구를 하자는 거예요. 같이 농구를 했어요. 제가 아이스크림도 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오면 농구도 하고 간식도 먹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시 토요일 날 왔어요. 농구도 하고 간식도 먹었습니다. 우리가 농구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또 다른 네, 무서운 중학생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농구하자고. 같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인 청소년들이 한 10여 명 좀 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부담됐을까요? 돈이 부담됐어요. 간식비가 네,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식비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간식비를 전액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린 신나게 농구하고 네,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렇게 했어요. 야, 우리 농구만 하지 말고, 농구도 하는데 농구만 하지 말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청소년들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라는 고백과 함께 부활절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뿐인데 그때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강팍감. 예. 만나면 피해야 할 그 중학생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요. 학생들이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보다 실력이 막 이렇게 일취월장해가지고 농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농구를 좋아하게 해가지고 능동적으로 교회로 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간식비를 주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하고 보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일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저 벽돌 하나하나 쌓으며 성전을 짓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는 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말씀에 모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모험하여 한 발자국 뗐을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에게 예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우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예수님이 보일 때 남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은 뭘까요? 네, 스룹바벨 성전. 자, 다 함께 스룹바벨 성전. 그 전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짓는 성전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었어. 정말 그런지 학계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네. 스룹바벨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 왕이 이미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했었고 7년에 걸쳐서 수만 명이 건축했습니다. 그중에 기술자도 있었고 외국인 장인도 있었어요.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과 엄청난 금이 사용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이 건축을 가까스로 그냥 어찌어찌 해가지고 최소한의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이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짓고 있는데 내가 짓고 있는 성전이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한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짓고 있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 영광, 즉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500년 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 더 확장 증축되고 있었어요.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겨울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서 젊은이 목장은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따뜻한 겨울나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노숙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섬기게 될 거예요. 별다방 갈 거, 교회 뜨랑슈아 가서 커피 먹고, 맛집 갈 거, 학교 식당이나 교회 블레싱 식당 가서 모은 돈을, 네, 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셨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번 겨울, 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네, 하나님은 냉랭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도전하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당신에게 예수님이 보일 때, 네,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려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올해 여름 중동 지역으로 가서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A라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동의 한 나라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팀을 꾸려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벌써 10년이 더 된 아마 일일 거예요. 당시 중동에는 아랍의 봄이 일어났습니다. 다 함께 아랍의 봄. 예,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랍의 봄은 아랍 국가의 이 사람들이 반권위주의 그리고 민주화를 열망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카에다, 예, 뉴스에서 들었던 알카에다, 그 조직이 그 나라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카에다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그 A라는 그 선생님이 일하고 있는 그 병원 건물에 요란한 총소리가 나면서 알카에다가 그 병원 건물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아, 이제 지금이 내가 순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함께 병원 일을 한 그 현지인이 목숨을 걸고 이 의료팀을 탈출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현지인의 도움으로 5시간에 걸쳐서 그 나라를 탈출하게 되었어요. 5시간에 걸쳐서 그 나라를 탈출하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알카에다와 다른 무장 세력의 검문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탈출에 성공하고 탈출을 도운 현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중동의 그 모슬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탈출하는 5시간 동안 검문하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셨다고. 이건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현지인이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의 나라, 자신을 사랑해서 목숨 걸고 땅끝으로 와주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구를 봤을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당신도 예수가 보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화려함을 쫓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